미국과 한국, 일본이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에서 14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인 퍼스픽 드래곤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외에도 호주와 캐나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은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는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 참가국들이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은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도 나서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과거에도 2년 주기 림팩 훈련 때 미국과 일본 등과 연합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서 발견되는 리바운드, 즉 재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증상 상태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면밀히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현재 아무 증상이 없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확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주말 자택 방문과 다음 달 2일 미시간주 방문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 판정을 받고 닷새 동안 격리한 뒤 지난 27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1일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중 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타이완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에게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오늘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영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원 의장실과 싱가포르 외교부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다음 달 1일과 2일 싱가포르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번 의회 대표단은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크 타카노 하원 재향 군인위원장,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인 하원의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란에서 지난 일주일간 곳곳에 폭우가 내리면서 적어도 8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이란 31개 주 가운데 23개 주에 폭우가 내려 인명 피해 등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함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8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수도 테헤란 지역에서 사망자가 35명이 발생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실종자도 30명에 달해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에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31일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의 미하일 라조보자예프 시장이 미확인 물체가 함대 본부 앞마당에 날아들어왔으며 드론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공격으로 함대 본부 직원 대여섯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번 공격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드론 공격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해군의 날 기념 행사를 몇 시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유럽연합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30일 스위스의 수출감독기구이자 경제제재관리당국인 국가경제사무국 국장이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부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BOA 세계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군 전략사령부가 군과 정부기관 관계자,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핵 문제만을 주제로 다룬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 지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이현철, 윤국환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군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북한 핵 관련 토론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는 그동안 꽤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먼저 누가 윤 기자가 좀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실제로 북핵 문제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는 이 워싱턴에 소재한 싱크탱크들 주제로 심심찮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 문제가 미국에서는 또 중요한 관심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토론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일단 그 미군 전략사령부에서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 그리고 군 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국 DIA죠. 국방정보국 두 기구의 주관으로 열렸다는 점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미군 전략사령부는 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요. 미국 내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핵심, 말하자면 군 통합 사령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토론회가 열린 시점도 관심입니다. 5월 23일하고 24일 이틀간 열린 것으로 이 보도를 처음 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면은 당시에 북한이 7차 핵실험, 그러니까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이 전략사령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전략사령관이 찰스 리차드 해군 제독인데요. 이 사람이 2020년 말에 워싱턴의 민간단체 주도로 열린 그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야톨라 이란 최고 지도자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고 하면서
네.
이 사진들이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집중하고 점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그러면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번에는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북핵 토론회라는 그 명칭에 걸맞게 북한의 핵 위협을 심층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그 핵을 개발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억제용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북한 핵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그 우려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걸로 보입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북한이 전쟁이 발생하면 초기에 한국과 미국의 대응 의지를 꺾으려고 전술핵을 쓸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걸로 알려졌고요.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국과 미국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느낄 때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 다녀온 그 마커스 갈로스커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그 예측 가능한 미래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위자는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충돌이 격화됐을 때 제한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쉽게 내릴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술 핵무기라는 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형 핵무기인데요. 그 대륙을 뛰어넘는 이런 전략 핵보다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약한 핵무기인데,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전술핵은 한국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을 타격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네. 한반도에서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되면 제한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는 데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토론에서는 북한이 머지않은 시점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0%라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미국 정부 내에서 일치된 견해입니까? 아니면 뭐 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예, 일치된 견해는 물론 아닙니다.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이 문제는 이 북한의 핵 개발이 현안으로 떠오른 이후에 지난 30년 가까이 미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핵심 관심사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이 발언이 이제 군 관계자로부터 나왔는데요. 사실 이 군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민간 전문가들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공식적으로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 정부 어느 부처도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실무 고위급 차원에서의 그 직접적인 회동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판단과 분석이 토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폼페오 국무장관을 보면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답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요, 김 위원장을 만나본 결과 김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보다는 경제 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발전에 빨리 핵 문제라고 하는 부담을 털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그 계속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핵 포기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갈수록 좀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이 북핵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특히 그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갈수록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기류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다,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비핵화 협상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새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사용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그 미국의 북핵 정책 목표가 이제는 비핵화에서 핵 공격 억지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전략사령부 토론회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제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주장이 나오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아까 그 윤국한 기자가 잠시 설명을 했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 간 핵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가 그럼 재개 자체도 언제 될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비핵화나 비확산 이런 목표에서 그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 핵사용 억지 이런 쪽에 그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그 현실론을 제기하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뒤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지난 5월에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이런 현실들을 반영을 하겠지만 임기 내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전략사령부 토론회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은 틀렸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앞서서 이제 그 전술핵에 대한 얘기, 북한이 이제 최근에 전술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전술 핵무기라는 것은 이현철 기자가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수백 마일의 짧은 거리에서 이제 전략 핵과는 달리 주변국들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 북한 핵무기에 타겟이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을 하면서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그 한 달쯤 전에 서울에서 외신 기자회견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발언을 보면 이 북한이 시험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 등이 장거리에서 비교적 단거리로 그리고 또 전략 핵무기에서 전술 핵무기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는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네. 자, 어쨌든 이 전술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 중에 있고 또 7차 핵실험을 실시한다 이렇게 또 보는 관측통들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에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서 소형화, 경량화, 또 전술 무기화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후에 북한이 전술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13번째 무력 시위에서 북한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은 이 미사일을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면서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술핵을 쏘는 미사일로 개발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지난 6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그 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작전 계획 수정안 이런 걸 토의했다고 북한이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동향으로 미뤄볼 때 최전방부대에 전술핵 운영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반영한 작계 수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에 초점을 맞출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전술핵 개발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를 하면서 현재 북한이 그 영변 핵시설 내에서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황들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에 활용할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과거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여기에도 동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런 또 얘기가 나온 건지요?
예, 이 폼페이오 장관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그리고 자신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사실을 밝힌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때 바로 직전에 이제 그때마다 중국을 방문해서 시 주석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이 김 위원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 중국은 북한을 한반도의 완충지대로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은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자원을 소모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막고 있다, 원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막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전에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런 네.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시사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그 북핵 해법과 중국의 북핵 해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로 주장하는 안보상 위협, 이것은 네.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이것은 합당한 얘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미국이 이 북한의 이런 합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또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이롭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이제 북한 문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해법이 이렇게 그 크게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북핵 문제 해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그 말하자면 좌절감에서 미국 내에서는 그 폼페이오 장관처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양측은 아직 단 한 차례도 대화 테이블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큰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에 그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뒤에 지속적으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북한에 제의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여기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대화의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북한은 대화의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그 조건 없는 대화는 연막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건데요. 북한은 적대시 정책과 관련해서 군사적 위협 중단 또 대북 제재 철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북한은 미국이 대화 제의를 하면서 이런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서 일단 만나서 그런 방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양측 간의 이런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19년 10월에 스톡홀름 실무협상이었습니다. 그 거의 3년이 다 되도록 미북 간의 대화의 돌파구는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에 그 북한의 핵과 그 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인신매매 관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와 관련한 캐리 존스턴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 감사국 국장 대행의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raised for many years, both in our diplomacy and in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ur concern about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specifically of North Koreans.
미국이 오랫동안 외교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북한인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 북한과 중국이 인신매매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다고 지금 이 보고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미 국무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불법 노동자 이것도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을 보면요. 이 북한의 불법 노동자가 2만에서 10만에 이르는 것으로 국무부의 보고서는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다수가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 머물면서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되겠죠. 탈북민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신매매에 특별히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내 인신매매범들이 탈북 여성들이 국경에 도착하면 유혹해서 마약을 투약하고 또 납치해서 성매매를 시키거나 강제 결혼을 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의 여성들이 식당이나 주점, 공장 이런 강제 노동에 투입되고 있고 또 중국의 국영업체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수출용 방호복 생산에 나섰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탈북민을 중국 당국이 이제 체포해서 강제 송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들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 꽤 많은 나라에 활동 중이라고 지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로 지목된 나라는 모두 16개인데요. 전년도에 19개보다는 3개 나라가 줄어든 겁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이 9개로 가장 많았는데요. 알제리, 베냉, 카메룬, 적도기니, 기니, 모잠비크, 콩고공화국, 남수단, 탄자니아가 꼽혔습니다. 또 아시아는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3개 나라가 꼽혔고 이란, 시리아 등 중동이 2개.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그루지아 내 아파지아 자치공화국, 여기서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보고서에서 그 북한 노동자 문제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였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 내에서 노동 캠프를 운영하고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했으며 아이들이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를 조사하거나 피해자들을 밝혀내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그 공식적인 신문 없이 머물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인신매매에 특별히 취약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아프리카 기니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광산, 건설, 어업, 보건 뭐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 보고서에 그 지목이 된 조지아가 저희 비어에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해왔는데 워싱턴 주재 조지아 대사관은 이번 보고서에 거론된 아파지아는 2008년부터 러시아가 불법 점령 중이라면서 자신들은 이 지역에 공권력이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그 일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해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에서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각국은 북한 노동자 고용을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과연 총 얼마나 되는 걸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요. 그래서 예. 그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벌어들이고 있고 실제로 이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규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고요. 또 지난 5월에는 미국의 국무부, 재무부 그리고 연방수사국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그 북한의 그 IT 인력, 정보통신 분야 인력이 이제 수천 명이 세계 각국에 파견돼서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가령 일례로 2020년에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북한의 그 IT 분야 노동자들의 그 수입 자체를 좀 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연간 한 2천 40만 달러에 달할 것을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사실 네. 북한이 IT뿐만 아니라 건설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 액수가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지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얼마나 고립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But again, it just shows the degree to which Mr. Putin remains isolated. Now he's got to turn to North Korea, you know, and he's got to turn to Iran here.
커비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대신 이제 북한과 이란으로 눈을 돌려야 할 만큼 고립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건데 자, 이 마체고라 대사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그 자국 일간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네.
북한과 우크라이나 그 남부의 돈바스에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또 루안시크 인민공화국 두 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폭이 넓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이 지역에서 그 파괴된 기관시설과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그쪽에 가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 재건 사업에 투입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체고라 대사의 그 이번 발언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네.
이 돈바스 지역 러시아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돈바스 지역과 그 러시아 그리고 북한 간의 긴밀한 그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분야가 진출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볼 때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러시아는 미국이나 또 유럽 등 서방국들과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 결의 위반을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상황 전개를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미국 러시아와 유엔 간의 또 다른 어쨌든 갈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측은 이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 결의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서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2019년 말까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그런 조치를 이미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그 마체고라 대사 발언과 관련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저희가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 펜튼 보크 조정관이 답변을 하면서 유엔 제재 위반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북한 노동자들 해외 고용은 안보리 결의 2375, 2397호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마체구라 대사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그 도네츠크 지역에서 북한에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그 기존의 유엔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 대사, 러시아의 고위급 외교관이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미군 전략사령부가 북한 핵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연 소식과 북한을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한 미 국무부 연례 보고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친러 지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러시아 측 발언에 대한 반응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 윤국환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바지를 입은 증기기관차,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지낸 이어도어 루스벨트를 이르는 말입니다. 늘 열정과 힘이 넘쳤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안으로 여러 가지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요. 밖으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였는데요.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해서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미국 정치의 중심이 되게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티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때부터 현대 미국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티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티어도어 루스벨트는 1858년에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몸이 허약해서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대학에 들어가서는 취미로 권투를 할 정도로 건강해졌죠. 난 뭐든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승부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아이들과 산책을 하다가도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돌아가지 말고 장애물을 넘어가거나 그대로 돌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모든 일에 정렬을 갖고 덤볐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변호사가 될 생각으로 콜롬비아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법률 공부가 따분하게 느껴졌죠. 아버지께서는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난 사업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 제일 좋았지만 그걸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뉴욕 주의회에 나가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티어도어 루스벨트는 1881년에 공화당 후보로 뉴욕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 임기 주 하원의원에 3차례 당선됐는데요. 갑자기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서 잠시 정계를 떠나기도 했다고 역사학자 루이스 굴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1884년 2월 첫 번째 아내와 어머니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큰 슬픔에 빠졌죠. 정계를 떠나서 서부 목장에 가서 몇 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요. 뉴욕시 시장 선거에 나갔지만 당선되지 못했고요. 몇 년 뒤에는 뉴욕시 경찰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해군부 차관보로 임명돼서 다음에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일했습니다.
쿠바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티어도어 루스벨트는 해군 차관보직을 사임하고 의용군을 조직했습니다. 루스벨트의 의용 기병대란 연대를 이끌고 쿠바에 가서 싸운 겁니다. 1889년 10월 1일 쿠바 산후앙 언덕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티오도어 루스벨트는 미국에서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덕분에 그해 가을에 뉴욕주 주지사로 선출됐는데요. 공화당은 2년 뒤에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 루스벨트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루이스 골드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공화당이 루스벨트를 부통령 후보로 뽑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루스벨트가 뉴욕 주지사로 일하면서 뉴욕주의 거대 기업을 규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뉴욕의 공화당 지도부가 대기업과 결탁하고 있었는데 루스벨트가 방해가 됐던 거죠. 루스벨트를 비켜서게 하려면은요, 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통령은 미국 정치 제도에서 그렇게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요. 1901년 9월 6일 뉴욕주 버팔로에서 열린 박람회장을 방문했던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의 총격을 받은 겁니다. 결국 8일 뒤에 맥키니 대통령이 총상으로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티오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직을 계승했습니다. 이때 루스벨트의 나이가 만 42살이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루스벨트는 행동주의자였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했던 대통령이죠. 루스벨트는 미국 헌법이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헌법에 안 된다고 쓰여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공익을 위해서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당시 루스벨트는 대기업 힘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했죠. 연방정부가 기업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고 원기왕성했던 루스벨트는 적극적으로 개혁을 밀고 나갔습니다. 거대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철도회사의 요금 담합을 막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고요. 기업이 일부 거래처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관행도 금지시켰습니다.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게 육류검사법과 식품의약 규제법을 통과시켰고요. 미국의 자원과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썼는데요. 루스벨트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국립공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광활한 숲이 국립산림으로 지정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하면은 정부가 미국의 천연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국립산림, 국립공원, 조류보호구역, 국립기념물, 역사유적지, 유물 이런 것들을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루스벨트는 이런 중요한 환경 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연방정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미국이 국제무대에서도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루이스 굴드 교수입니다.
루스벨트는 이를 한 구절로 표현했는데 아프리카에 전해 내려오는 속담을 빌어서 말은 부드럽게 하되 큰 몽둥이를 갖고 다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필요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자랑하거나 엄포를 놓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미국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고 미국을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위해서 해군력을 증강시켰고요. 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주창한 멀로주의를 확대 해석해서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유럽은 미주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미국은 유럽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원래 멀로주의의 핵심인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만약 유럽 국가들이 미주 대륙의 일에 간섭할 때는 미국이 중남미 정치에 끼어들 수 있다고 해석해서 독일과 베네수엘라 분쟁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1904년 2월 일본 함대가 랴오웅 반도의 류순항을 공격하면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시작됐다. 한반도를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과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남진하려는 러시아는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었는데. 하지만 파업과 반정부 시위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일본 역시 오래 계속되는 전쟁에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Both the Russians and the Japanese were exhausted and they wanted to end.
러시아와 일본이 지쳐서 서로 전쟁을 끝내기 바라고 있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 나라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필리핀을 얻었는데요. 필리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세력의 공격에서 필리핀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필리핀이 미국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루스벨트는 필리핀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게 중재하면서 사실상 일본 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는데 당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길 바라고 있었죠.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르면 조선이 다른 나라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미국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다고 골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이요, 지금과 같은 군사 강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군력이 강하긴 했지만 군대 규모도 굉장히 작았고요. 조선과 같이 멀리 있는 나라 국민의 운명을 두고 일본과 전쟁을 벌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루스벨트가 조선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냉소적이었다고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1905년 당시 미국의 군사력 또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당시 미국인들의 정서를 생각할 때 미국이 조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겁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평화협정을 중재한 공로로 1906년에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항해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파나마 운하 건설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국내외에서 많은 업적을 세운 티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지 100년이 넘은 지금에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책을 읽고 싶어합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전쟁 영웅이었고요. 대통령이었고 작가였고 또 아프리카같이 위험한 곳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죠. 루스벨트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은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나라의 주요 목표를 정한다는 전통을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밀고 나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루스벨트 대통령의 목적의식과 힘, 활기, 그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6대 티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전기 사정이 상당히 나쁩니다. 전기가 자주 나가는 바람에 의료진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지역 병원 시설 3분의 2는 신뢰할 만한 전기 시설이 없고 25%는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력난은 코로나19 백신 제공에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백신을 공급하는데 냉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사만다 파워 처장은 최근 연설에서 막바지에 발생한 냉장시설과 전력난 문제로 인해 수백만 회의 백신이 못 쓰고 버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전력난은 단순히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치명적입니다. 전력난은 의사들의 수술 등 복잡한 치료를 막습니다. 또 비상시 치료를 못하게 만들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가스 발전기 같은 구식 기술이 이 같은 전력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이는 환경과 건강 기준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 태양열 기업에 260만 달러를 지원해 아프리카 220개 병원에 태양광 전기 시설을 공급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가 레소토에 있는 기업인 원파워입니다. 이 기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과 협력해 시골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 태양광 패널을 공급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사하라 사업 이남의 파워 아프리카 전기 및 통신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구 기간 사업 계획의 일부로 이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만 개의 보건소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보다 신뢰할 만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다른 병원과 의사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개발 계획은 혼자 추진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여 개 민간 부분과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사업 협력을 통해 사하라 이남 지역 수십만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되고 친환경적이고 보다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